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성질을 부립니다. 선지자나 하나님의 사람들 대부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보이는데 요나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보다 자기의 기분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요나서 이야기 내내 요나는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는 자신의 민족에게 복을 주고 니느웨 같은 아주 사악하고 못된 대상에게는 벌을 내리는 그런 하나님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지요. 요나는 진짜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분노하거나 절망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비와 그 정의를 조화시키기가 너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리고 나를 아는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매우 특별한 경험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몇몇 선지자들이 이방 나라에 대한 예언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또 이방 나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아모스 같은 그런 선지자들, 이방 나라에 대해서 예언했던 선지자들 중에 그 누구도 이방 나라에 직접 가서 말씀을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받았던 사명은 절대로 결코 쉬웠던 사명이 아닙니다. 니느웨는 매우 잔인하고 아주 폭력적인 제국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마치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사람이 동경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 나치 독일이 득세하던 그 시기에 유대인 랍비가 베를린 거리에서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을까요? 요나가 하나님께 받았던 사명은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자신의 사명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두려움도 있었겠죠. 자신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을 테고, 그런데 그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이 정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는 대상들에게 기회를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요나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정의를 의심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피해서 달아나는 선택을 하게 되죠. 요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과는 정반대되는 장소로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가는 배를 타고 달아나고 또 달아납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라는 큰 도시에 가기를 거부한 요나를 큰 폭풍 속으로 밀어 넣으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당신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선지자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요나는 큰 폭풍 속에서도 깊이 잠이 듭니다. 한 배를 탄 공동체를 전혀 돌아보지 않는 이 선지자를, 잠자고 있는 선지자를 폭풍우 속에서 겁에 질린 뱃사람들이 흔들어 깨웁니다. 일어나라. 일어나서 네가 믿는 신께 기도하라. 네가 믿는 하나님께 간구하라. 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이방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선지자를 흔들어 깨웁니다. 그들은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했지만 그가 믿는 신에게 구하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간구하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폭풍이 잦아들지 않자 도대체 누구 때문이냐, 이런 갑작스러운 폭풍우의 원인이 누구 때문이냐, 이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가리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신의 뜻을 묻는 거죠. 이건 고대 아주 흔한 방법이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요나를 지목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요나가 그 제비뽑기에서 뽑힌 이후에도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은, 그 이방인들은 누구도 요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네가 죄를 지었으니 당장 죄값을 치러라,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요나를 해치지 않으려고 서로 힘써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도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고, 이 사람의 생명값을 우리에게 치르지 않도록 간절히 구하고 요나를 정중하게 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는 한 배에 타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오히려 더 배려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일탈을 사용하셔서 이 뱃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결국 마침내 뱃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죠. 그러자 놀랍게도 그 심하게 뛰놀던 파도가 잔잔해집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이 더 놀라워합니다. 요나서 1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서 1장 16절입니다. 시작. 이전에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폭풍우 때문에 두려워했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바다가 잔잔해진 것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크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선택된 민족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불신의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옳으신 분이라는 것을 바로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성공하는데 도움이 안 돼. 내가 속한 공동체에 이익이 되지도 않아. 내 일은 내가 독자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아. 이것만큼은 어쩔 수가 없어.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겠어. 죄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를 지나치게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은 이 요나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명령, 하나뿐인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은 요나에게 주셨던 것보다 훨씬 더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산으로 올라갑니다. 자기가 더 잘 아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창세기 22장 5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다 알지는 못했지만, 능력의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던 그 아들을 살려주시고 함께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옳게 알고,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기억한다면, 생각한다면 우리는 요나처럼 행동하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반응할 수 있습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분에게 불순종하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잡히려면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요나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을 피해 도망하여서 정반대의 장소로 달려가고 배 밑으로 내려갔던 요나는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으로, 그리고 심연으로 내려갑니다. 한없이 한없이 아래로 추락합니다. 바닥에까지 내려가야만 깨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닥을 쳐야만 결국에 아, 주님밖에 남지 않을 때까지 내려가야 우리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라는 것을 겨우 깨닫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고 또 내가 세운 방책과 수단들이 다 소진되고 무너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자 하는 그 법을 배우기 위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요나도 물에서든 믿음에 있어서든 마침내 올라오기 위해서 먼저 그 한계에 그 바닥에 다다라야만 했습니다. 요나가 그곳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신이 심판을 받아서 마땅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또 스스로의 무력함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만이 살 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변화가 시작되지요. 하지만 아직도 완전하지는 않은 그런 변화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요나는 다시 부여받은 기회를 통해서 결국 니느웨로 갑니다. 그런데 니느웨는 3일 동안 걸어야 3일 동안을 충분히 걸어야 돌아볼 수 있는 큰 성입니다. 그런데 그 큰 성읍을 요나는 단 하루 동안만 걸어 다니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그는 여전히 니느웨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니 외쳤을 뿐입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정말 놀랍게 반응합니다. 말이 안 되는 반응을 보여줍니다. 이런 성의 없는 선지자의 외침에, 이 요나의 외침에 백성들 모두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간구에 또 응답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하셨던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겁니다. 대체 어떻게 이들은 이렇게 성의 없는 외침을 듣고도 회개할 수 있었을까요?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을 무렵에 아수르에는 기근과 역병이 있었고 또 연이어서 반란과 일식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재앙이 임하자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서 그 니느웨 백성들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어 가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요나의 사역을 준비하신 겁니다. 스스로의 힘과 무적의 군사력을 자랑하던 그 니느웨가 이렇게 겸손해졌다는 것은 니느웨의 길을 포기했다는 의미입니다. 그 가난한 마음 속에서 은혜의 씨앗이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마치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내가 잘못을 뉘우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모든 회개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루십니다. 이 못난 선지자 요나는 이 상황을 겪으면서 또 짜증을 내고 화를 냅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의 첫걸음을 딛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기는커녕 격분합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내가 크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향에 있을 때에 그렇게 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이제 저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제가 이런 걸 보고는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요나는 배은망덕한 종처럼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음에도 다른 이들을 용서하기를 거부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땅히 그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전혀 그런 기색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인내하셨던 것처럼 요나를 향해서도 끝까지 오래 참으십니다. 그래서 한 가지 경험을 더 준비하시죠. 요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성질을 팍팍 부리고는 이 니느웨 성읍을 나가서 성읍 밖에서 초막을 짓고 앉습니다. 성읍이 무너지기를 바라면서 재앙이 내리기를 기대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방넝쿨을 준비하셔서 그늘을 만들어 주십니다. 땡볕에 그늘이 생기니까 요나가 얼마나 기분이 또 좋았겠습니까? 참 단순하게도 그 모습을 보고 요나는 또 기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방넝쿨을 예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벌레도 예비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방넝쿨을 하룻밤에 또 밤새 다 갉아먹게 하시죠. 그리고 다음날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그리고 뜨거운 동풍까지 불어옵니다. 한여름처럼 뜨겁고 습한 열기에 요나는 또 짜증을 부립니다. 아, 진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성질을 다 부리는 선지자가 또 있었을까 싶습니다. 요나는 참 단순하고 직설적인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가 키우지도 않고 공들이지도 않았던 그 식물을 위해서 슬퍼하느냐?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느냐? 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로 인해서 슬퍼하며 마음이 부서져 온다. 마음이 부서져서 우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요나보다 더 큰 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나는 큰 도시 니느웨 때문에 울지 않았지만 진정한 선지자이신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느끼셨던 이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셨던 감정을 담아내는 대표적인 단어는 스플랑크 니조마이, 불쌍히 여기셨다라입니다. 이런 단어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요나서 4장의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아끼신다라는 표현과 맥을 같이 합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하나님의 징벌로 멸망하는 것을 지켜보려고 성 밖으로, 니느웨 성 밖으로 나갔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온 세상의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과 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 자기를 내어주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를 희생하셨습니다. 죄의 본질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고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이 친히 인간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본문 안에서 요나가 어떤 변화를 보였는지 직접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요나서의 존재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누가 스스로 부끄럽고 바보 같은 일을 했었다는 걸 기록으로 남기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은혜를 입어서 새로워진 사람은 자신의 어리석은 과거를 감추려고 급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 베드로도, 또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요나의 이야기를 알 수 있는 건 요나 자신이 스스로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했던 일들을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과거를 숨김없이 전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동시에 온전히 용납받은 존재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복음 안에서 거듭났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겁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그 안정과 확신은 우리의 열심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결점을 파악하고 인정할 수 있는 자유를 얻습니다.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인식이 깊어지고 넓어져도 불안해하지 않고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힘이나 내가 이룬 무엇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와 다른 모든 종교를 구별짓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해야만 우리는 도덕적인 사람이나 종교적인 사람이나 호감을 갖게 하는 사람에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과 다른 이들을 경멸하지 않고 긍휼과 사랑을 품을 수 있습니다. 루터는 로마서 강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과 지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및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행복하고 즐겁고 담대하게 된다. 성령이 믿음을 통해 그런 일이 벌어지게 하신다. 그 때문에 우리는 아낌없이 기꺼이 즐겁게 누구에게나 선을 행하고 모든 사람을 섬기고 온갖 것을 감수하고 그 은혜를 보여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양한다.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복음은 변화된 삶으로 이어지기 마련이지만 그 변화 자체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에게서 일부 나오고 주님으로부터 일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열심에 달려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좀 더 가치 있는 존재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까? 만약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아직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열심이 이 일을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할머니 집에 놀러 온 한 아이가 묻습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아빠랑 삼촌이랑 고모들이랑 다 낳았어? 그럼 할머니가 아빠도 삼촌도 그리고 고모들도 모두 낳았지. 그런데 할머니의 대답을 듣고 아이가 좀 얼굴이 시무룩해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왜 엄마는 나를 이렇게 조그맣게 낳았어? 여러분, 신앙은 하루아침에 자라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우리를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이 일을 이루셨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실 것이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만약 하나님께서 뜻하신 길을 가지 않는다면 언제나 하나님께 간섭을 받는 대상입니다. 요나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간섭하십니다. 마침내 그분이 목적하고 약속하신 곳으로 우리를 데려다 놓고야 마실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능력은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저는 요나의 이야기를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요나와 닮은 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이 능력의 하나님께서 고집쟁이, 고집불통의 선지자 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친히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은혜로 간섭해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바는 성공해라, 승리해라, 높은 사람이 되라, 이것이 아닙니다. 저도 좋다, 실패해도 괜찮다, 나와 함께 가자, 입니다. 선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에 의지하여 그분과 함께 생명을 구하는 목적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3일의 성도들이 우리를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를 향해 인내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힘입게 하옵소서.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십자가 복음의 전달자로 살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이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요나 선지자의 모습 속에서 어렵지 않게 나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이기적이고 스스로를 옳다 여기며 하나님보다 더 잘 알고 있다.